야고보서 10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10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발견된 세 가지 주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들은 쾌락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4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6절에서 야고보는 거기에 일렀듯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거기에는 5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6절의 후반절은 잠언 3장 34절을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함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물리치게 합니다. 겸손한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갈망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게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신 우리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다면 심겨진 말씀을 받을 것이며 더욱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함 계속하여 7절에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손함, 즉 하나님께 순복함은 마귀를 대항함, 즉 마귀를 대항하여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 그는 항상 우리를 피합니다. 1절에 암시된 육신, 4절에 있는 세상, 7절에 있는 마귀는 믿는 이들의 세 가지 주된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영에 반대되고 세상은 하나님께 반대되며 마귀는 그리스도께 반대됩니다. 육신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쾌락에 빠지고 세상은 마귀를 위해서 우리를 강탈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폐지합니다. 계속하여 8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혼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처럼 야고보는 여기서 두 혼, 두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장 8절에서 두 혼을 가짐은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직 한 생각과 한 의지를 가진 한 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믿는 이가 기도 안에서 의심할 때 그는 방향이 안정되지 않은 두 키를 가진 배처럼 자신을 두 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4장 8절에서 두 혼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두 부분으로 나눠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하는 여자와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은 성결케 되고 그들의 손은 깨끗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강탈 아래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육신적인 쾌락에 빠진 하나님의 가늠하는 배우자에 대한 엄숙한 권면입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 이 단락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단락의 결론인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언급된 다툼과 욕심에 대한 충고입니다.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음 11절과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가 율법을 네 번이나 언급함을 주목하십시오. 1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입법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와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야고보의 말과 1장 25절과 2장 12절에 있는 자유의 완전한 법에 관한 야고보의 말은 그의 이해 안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내적 생명의 법인 자유의 완전한 법에 의해 사는 것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에 있는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둘 사이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내적 생명의 법에 의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라 그분의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내적 생명의 법에 의한 생활만이 이것을 이룹니다. 그런 생활은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요구를 능가하며 이루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계시된 왕국 헌법의 표준까지 이룹니다. 자신의 뜻 아닌 주님을 신뢰함. 이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의 9가지 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으로 시련을 견딤, 하나님께로 선한 자로서 유혹을 대항함, 심겨진 말씀에 의해 자유의 완전한 법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삼, 형제들 사이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됨, 혀를 제갈먹임, 지혜 안에서 행함,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함,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음 등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또 다른 미덕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오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말하는 5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오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마 내 말을 들으라와 똑같은 수거일 것입니다. 13절을 읽을 때 우리는 모모리라는 단어의 주열 비조가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싸움, 세상과 벗됨, 형제를 비방함, 즉 율법을 판단함, 자신의 뜻을 따라 장사하러 감, 교만한 자랑 등은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경건치 않고 교만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아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한 그의 관점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대한 야고보의 강조점과 교회 산출을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해 쓴 바울의 강조점에 대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교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는다면 야고보의 책에서 강조된 사람의 수준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강조된 신성한 수준으로 옮길 필요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신성한 수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나는 야고보의 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대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14절과 15절에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의 말은 다시 한번 구약의 음률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어쨌든 그의 말은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뜻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일으킵니다. 4장 16절과 17절에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가 교만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또한 자만, 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17절에 있는 이러므로 라는 단어는 이 구절이 앞에 구절들에 있는 모든 권면에 대한 결론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이 결론의 말은 만일 수신자들이 야고보의 편지에 의해 도움을 받고도 여전히 쓰여진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격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귀하게 여기고 특히 14절과 15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격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훈계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살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고 선포하는 대신 다만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은 심히 격언처럼 들립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기를 상기하려고 이 격언을 써서 붙일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격언에 감사하지만 이 격언이 구약의 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편지에 사용하여 주의 뜻이면 어디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보호가 될 수 있음을 체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곳에 초대되어 내가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허락의 편지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며 만일 내가 계획대로 거기에 갈 수 없을 때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에 의해 인도됨.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야고보의 말은 어조에 있어서 신약의 다른 부분, 특히 바울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릅니다. 아마 당신은 바울이 쓴 어떤 구절이 4장 15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저서의 기본 어조는 다릅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그 영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영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영 안에서 행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은 그들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7절은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영에 의해 제한받고 인도되었음을 봅니다. 다른 경우에도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분했고 영 안에 눌림을 받았고 영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며 심히 구약의 어조에 따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에 의해 인도받고 그 영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영이 하라고 강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관적이며 훨씬 더 신약에 따른 것입니다. 나에게는 야고보나 그의 서신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년 동안 이 책을 연구한 후 이 서신이 매우 유대적이고 구약의 강한 색깔과 어조와 맛과 분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음을 신실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바울의 14서신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야고보의 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한 야고보의 강조점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의 서신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구약의 어조와 색깔과 분위기를 가진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